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솔리지를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이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성문 밖으로 강가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집에 교회를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순탄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척척척 이렇게 잘 아름답게 진행되었죠. 반면 두 번째로 사역했던 내용은 그렇게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내용이 나오고 뒤에 지금 이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데 자꾸만 귀신 들린 여종이 회방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내니까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 때문에 수입이 있던 사람들이 이 수입이 끊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끌고 이제 관리들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관리들이 죄가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은 채 바울의 옷을 찢고 매로 많이 치고 그다음에 착고에 묶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역의 장소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간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옥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갔잖아요. 죄도 없이 고문당하고 매맞고 억울한 소리 듣고 이러면서 감옥까지 갔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느냐? 아마 바울이 감옥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겠지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이유와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간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감옥에 가야 간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예비하신 사람은 간수였거든요. 그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 간수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냥 점잖게 만나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매질을 당하게 하고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다 당하게 하셔서 간수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보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간수의 마음이 쉽게 열리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 24절까지는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간수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간수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했던 사역들은 다 똑같아요. 바울이 아 나는 성문 밖에 나가가지고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아줌마들을 만나야지 이렇게 바울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빌립보 교회 간수가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간수를 어떻게든 만나야지. 그래서 감옥에 가야지.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간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5절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죄수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에 자야 되겠는데 바울과 실라가 계속 노래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이 잠도 못 자고 힘들었겠죠. 밖에 간수들도 있었거든요. 간수들도 얼마나 바울이 미웠을까요. 저 자식들 조용히 하라고 해도 시끄럽게 찬양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옥은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는 건 감옥만 흔들린 게 아니에요. 이 들판에 감옥에 딱 세워져 있어서 건물만 흔들렸다 이게 아니라 산이 통째로 다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이 흔들렸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아주 독특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옥터가 움직이고 이건 뭐 지진이 났으니까 당연하겠죠. 두 번째로 문이 곧다 열리며 아니 지진이 났다고 문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죠.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다 산 밑에 깔려 죽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옥터도 흔들리고 문도 다 열어주시고 또 이 다 착고에 차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들 혹은 대단한 어떤 모습들에 자꾸 현혹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는구나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그렇다면 왜 지진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불쌍해서 그들을 풀어주시려고 빨리 도망치라고 지진을 일으켜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이 얼른 도망갔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지진을 일으키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목적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실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바울이 간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특징인 거죠. 이 결국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서 결국 생겨난 결과는 뭐죠? 최종적인 결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도 바울이 간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바울 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했을까? 바울이 간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기적을 행하셨을까? 바울이 간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바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27절부터 보면 그대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나오죠. 바울과 간수가 만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간수가 잠을 자다가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일어났겠죠. 그리고서 죄수들이 다 풀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잘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때 아마 데리고 밖에 나가서 집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가 했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실 이 간수가 도망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는 기적을 행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간수가 어떻게 이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들은 적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걸 하나도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성령님께서 막 계시를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간수가 감옥 바깥에 있는데 아, 이 바울이랑 실라가 아주 징그럽게 시끄럽게 떠들어 대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기타 등등 시끄럽게 떠들어야 되니까 그걸 다 들었던 거죠,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간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미 들었지만 여지껏은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해야 됐을까?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곧장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간수는 어떠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내가 어떻게 구원 받겠습니까? 하고서는 믿음을 갖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수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는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잖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군요,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하냐? 평생을 엄마가 기도했는데도 죽어도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거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그 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아들아 딸아, 내 평생 너를 위해 기도했다. 엄마는 죽지만 너는 꼭 교회 가라. 그렇게 해야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모진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아야, 내가 죽을 지경을 만나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거를 간신히 버티고 간신히 헤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해야 그제서야, 여지껏 이미 들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사도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지 않으면,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으면, 감옥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간수 이분은 조금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바울에게 미안하지만, 바울아 네가 매를 좀 맞아야 되겠다, 바울아 네가 좀 감옥에 갇혀야 되겠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이 간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그 뒤에 보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기 집에 가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예수님 믿게끔 하고 다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모습과 이 결과는 루디아 가족과 똑같습니다. 루디아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하고 다 세례받았거든요. 이 간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했던 두 번째 사역이에요. 자, 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구원하기 원하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에게 좀 미안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시고, 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를 세워서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할 건데 너는 누구를 선택하고 싶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택권을 주시면 사도 바울이 손을 번쩍 들고 저는 간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간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간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건 바울의 계획, 바울의 헌신 이런 것들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누구냐? 이 두 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루디아. 두 번째 사람은 이름 없는 간수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사람은 너무 달라요. 루디아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돈 버는 일에 앞장서서 살고 있었던 그런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역하는 분, 장사하시는 분, 이런 분이었어요. 재리에 밝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싹싹하게 잘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도 팔고 뭐 이렇게 해야 됐으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보다 더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떠하냐? 간수는 어땠을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죄수들이죠.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말이 거칠었을까요? 간수가 장사하는 사람처럼 옷감 파는 사람처럼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런저런 설명하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입에 욕을 달고 살면서 발로 걷어차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반대 스타일의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이룬 겁니다. 또 신앙생활할 때도 어떻습니까? 루디아는 이야기만 좋게 하면 그거 듣고서도 곧장 회심하고 마음을 열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놔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간수는 어때요? 바울이 밤새도록 목 터지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고집부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때야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스타일도 예수를 믿게 된 과정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또 동력자가 되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딱 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만약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장로로 있으면 목사는 거의 죽어나는 지경입니다. 이쪽 사람이 찬송하면 저쪽 사람 반대. 이쪽 사람은 A방향으로 가자고 저쪽 사람은 B방향으로 가자고. 너무 성향이 달라요. 너무 한마음 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이런 전혀 다른 성향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이 두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아, 싹싹하고 부드럽고 돈 버는 데 치중하고 있었던 한 여성과 험악하게 살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잘 열지 않고 그렇게 참 굳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한 남성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문제들이 생겼고 그래서 바울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바울이 했던 권면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익숙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1번 권사님과 2번 권사님을 보내주신 건 목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상대편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어떻게든 교회가 내 고집 내 성향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심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상대방을 잘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마음들이 있고 더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각양각색 다양한 모습으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들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던 것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에게 끼워 맞추려 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나 자신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끼워 맞추려 하지 않고 서로가 각기 다름을 인정하며 또한 서로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높여주며 어찌하여든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역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목적이 계셔서 모든 성도들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지체가 되게 하신 것 기억합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계획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